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며 그 예수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옵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 즉 천국 현실을 더 잘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로 전해지고 올바로 이해되고 올바로 믿어지고 올바로 순종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좀 지난주에 얘기 못한 것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오늘 보고 끝내고 다음주에 7절부터 다음주는 성찬이군요. 성찬 때 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말씀해오고 오는 이 문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3장 마지막 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즉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트랜스폼한다. 변해가는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은 다름 아닌 새 창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즉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처음 창조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면서 빛이 비춰지며 창조가 되듯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새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듯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심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새 창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는 말씀을 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즉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덮어주셨는데 이제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육체적인 닮음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이런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죠. 우리한테 주시질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저희들에게 주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공유한다, 공유적 속성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 공유적 속성들 중에서도 죄로 인하여 일부는 아예 없어지고 즉 거룩함, 의로움, 그 다음에 그 참 지식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 또 나머지는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혜 뭐 이런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지혜가 계시고 우리도 지혜가 계시지만 그런 지혜도 이제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공유하는 속성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는 죄에 물들었어요. 즉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 그 이스라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 즉 아담이 죄를 지고 나서 바로 그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전하게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공유적 속성이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어졌던 거룩도 이제 완전하게 다시 주어지고 그 의로움도 완전하게 다시 주어지고 참 지식, 참 진리도 완전하게 주어지고 이제 지혜나 이런 것들도 죄에 물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3절서부터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가 다시 주어지고 진리가 다시 주어지고 거룩함이 다시 주어지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즉 아까 죄로 인하여 없어졌던 그 공유적 속성들 또 죄에 물들었던 그런 속성들이 이제 완전한 수준에서 다시 주어집니다. 골로새서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 예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담의 죄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원한 영화로운 영광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에덴 동산에 사는 그 기간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켰으면, 순종했으면 이제 완전한 수준, 천국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는데 못 이루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즉 예수님이 이르시는 구원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갖고 가는 거냐? 그 죄짓기 전 아담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아담이 이제 순종을 계속했으면 영화롭게 되는 그 천국적인 수준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8편 5절 같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아담은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짓기 전 아담같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구약하고 신약을 지금 계속 비교해왔죠. 지금 또 처음 창조와 새 창조. 그래서 처음 아담의 그 형상, 그 현실과 이 예수님의 현실을 또 비교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리고 이 신약,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 이런 것들의 우세함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4절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 3절부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보세요. 7절에 읽으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그 구약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형상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상반부에 보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뭐 여러분과 제가 뭐 많이 본 내용인데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을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아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예수님 형상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덮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아니면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초막절이나 아름다운 그 나뭇잎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초막을 져서 덮읍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백성들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옷 입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도 이제 빛내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하시면서 이 현실을 이루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을 좀 옮기면 아담은 흙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아담이 이제 창조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 우리가 이렇게 얻고 기뻐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뭐 자기가 뭘 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것 같이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생기가 주어져서 생명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처음 가지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예수님은 그 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복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죄만 짓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수천만 번을 회개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그 수천만 번의 회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도,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이런 구원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초점 맞춰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무슨 도덕책 읽는 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성경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새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새창조의 증인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영광을 빛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잃었느냐, 이런 것으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값어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통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너무 세상적입니다. 세상에서의 인간의 값어치는 그가 뭘 가졌냐, 그가 뭘 했느냐, 뭘 이루었느냐, 이런 걸로 맺어지는 거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은 기독교 안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판단하는데 뭐 세상에서 판단하고 세상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은 교회 와도 괜찮은 걸로 돼버립니다. 저절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값어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통 값어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들인데 여러분 값어치 세상식으로 또 얘기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도 가끔 그러죠. 좀 미친 척하자. 세상식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저도 한번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값어치는 뭐로 매겨지느냐?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느냐? 이걸로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비싼 거가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를 내고 하나님이 사신 겁니까? 어느 정도로 값어치가 있길래 하나님의 목숨을 내시고 사야 되는 그런 수준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엄청난 값어치가 눈에 보이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빛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벌써 변해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현실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벌써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과 벌써 제가 본 내용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지금 벌써 이루어진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즉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고난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 천국 영광.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패런으로 이제 새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 창조된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후서 1절에서 6절까지 그 나머지 말씀은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받은 사람들의 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주, 그리고 서로서로는 이제 서로서로의 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주어위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는데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이게 고난인데 또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세상은 오히려 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영광으로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면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돼야지 섬기는 사람은 영광이라 절대 세상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참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또 저를 안타까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가 참 열심히 힘들게는 하는데 참 꼬라지가 참. 네. 그래서 어저께는 참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지하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시궁창 냄새까지 나는 그래서 야 저 방에서 드리려면 조금 힘들겠다 했는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또 해주시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인정해 준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1절에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걔도 이제 사도 바울한테 다시 돌아온 상태지만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욕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예.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목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인으로 만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recognize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물론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말세가 지금 벌써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어디서 찾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어디서 찾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는 소리입니까? 적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목회를 하면 낙심하기 참 쉽습니다. 왜? 뭐 아무리 전에도 뭐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왔다가 뭐 얼마 있으면 가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지금 이제 2절에서부터 배웁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처음 우리가 해야 할 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부끄럽다 이 말이 shame 창피한 요즘 참 이 세상 문제가 제가 뭐 세상 문제를 말하려면은 예, 컴퓨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한 며칠은 프린트를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 이게 창피함이 없어요 요즘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부끄럽다 이 말은 이 죄를 짓고 아담과 이브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끄러워 숨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니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이 계율이라고 번역된 것이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11장에 가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11장 3절 보게 되면은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이 사탄이 하는 모습을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사탄같이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 사탄이 한 그 일 중에 뭐예요? 곧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이 혼잡게 한다 이 단어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파는 즉 이 돈을 더 많이 남겨 먹으려고 포도주에 물을 타갖고 파는 모습입니다. 즉 이 참 복음에 자꾸 세상 것들을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야 이 사탄을 보면은 여러분 그 사탄 저희 뭐 이렇게 재미나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좀 비슷한 말이죠. 그 저 계율 가운데 행한다 이 말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러셨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갖고 옵니다. 모든 나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요렇게, 컴플레인을 가지도록, 불만을 품도록, 그렇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간들도 비슷합니다.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합니다. 항상 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한테 그 전할 때도 꼭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해서 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이게 뱀이 하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이제 벌써 뱀을 닮아버렸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그 불만을 더 늘려야죠. 벌써 이 이브도 사탄을 닮았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섞습니다. 그리고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섞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말씀을 해버립니다. 결코 죽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때까지 고린도 후서를 지금 1장 1절서부터 쭉 봐왔는데 그 문맥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 포도주에 물타는, 즉 말씀에 세상 것들을 섞는 이게 뭐예요? 행위 구원이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게 만드는, 즉 구원될 수가 없는. 행위 원리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행위 원리. 내가 뭘 했기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이 사탄의 거짓말. 그래서 결국은 지가 잘났다는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자기 자랑을 하는.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신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잘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들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죠.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축복하셔야지. 왜? 내가 그만큼 잘했잖아. 행위 원리. 그래서 제가 항상 예 듣는 게 있죠. 우리 무슨 뭐 집사님이 집들이 한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 항상 앉아서 말합니다. 이 집사님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 맞는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해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집 주십니다. 참 착각들을 너무 잘합니다. 진리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믿는 자를 주시는 그런 수준에서 축복해 주시는 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는 받을 수도 없는 거를 주시는 겁니다. 즉 영생입니다. 천국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은 안 믿는 자가 더 잘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잘못된 것을 진리에 섞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뒤로 계속 읽으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여러분 저희 그 개혁주의에 오직이라는 것이 많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진리만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만 나타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겁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는 거지 나까지 거기에 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끝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진리를 말하고 듣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세요. 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우리 본 내용이죠. 이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신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마음을 깜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새 창조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깜깜해요 아직도. 그 사탄이 그의 마음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자는 이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즉 역사를 안 하시느냐, 역사를 하시느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전하는 겁니다. 저희는 전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의 역사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잘했다고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살 먹은 아리를 시켜서 예수님 말 떠벅떠벅 해서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양심에 맡기는 거라. 이 말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말을 받아들이게끔 억지로 우리가 말씀까지 고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편안하게 하세요. 진리만 나타내는 거면 그럼 된 거예요. 우리 할 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저 사람이 좀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진리를 혼잡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지. 우리 칼빈주의가 욕먹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이 삐지겠고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이 삐지겠다 이러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삐져도 할 수 없고 진리는 진리. 그러나 여러분이 아 목사님 그건 틀린 소리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제가 신중하게 받아서 정말 틀린 소리 했나? 이거는 책값을 해야죠. 그러나 진리를 얘기했으면 물론 뭐 일부러 화내면서까지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진리를 얘기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참 좋아요. 그냥 진리를 나타내고 그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즉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 미련한 것을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미련하게 안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미련 안 하게 고쳐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 참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같이 미련한 게 없는데 요즘 교회 문제는 뭐냐? 제가 남의 교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얘기해 우리 교회 잘하자. 뭐냐 하면은 전도를 근사한 걸로 바꾸려 그럽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도 그 내용이 너무 미련한 소리란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뭐냐? 그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어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미련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종교인들이에요. 표적을 구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구하고 있어요. 요즘 더 변한 게 없어요. 요즘 종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뭐냐? 세상 사람들 지혜, 이 과학을 얘기하고 있죠, 요즘. 변한 게 없죠. 그때도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과학을 구하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표적을 구하는, 즉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즉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지금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십자가는 내용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는 사람한테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즉 이 과학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학 뭐 박사 어쩌고 하는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하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전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 그래서 2장으로 내려가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뭐 우리 사도 바울은 뭐 웅병년이 아주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 고린도 또 계속 읽으면 뭐가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욕해요? 아, 편지는 힘있게 쓰는데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왜 이렇게 약하냐. 이 내용이 나와요. 뭐 말도 말주변도 없고 뭐 말하는 이게, 근데 편지는 참 잘 쓴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잘못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잘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 사도 바울 참 겸손하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못했어요.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이게 참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잘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 말하는 것 다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더 쫓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만 전한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청구한다. 왜? 그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진리를 받을 것이요. 아니면 안 받을 것이요.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자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우리 한번 읽어본 적 있죠. 1장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하심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지금 자기가 하는 것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양심에게도 맡기고 내가 하는데 내 양심도 거리낌이 없이 진리를 전하는데 아까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삐질 것 같아. 그래서 못하면 내 양심에 걸립니다. 오히려 내 양심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리고 듣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정말 믿는 사람이면 거리낌이 올 거고 안 믿는 사람이면 전혀 거리낌 없이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양심을 말씀하시는가? 결론이 뭡니까? 지금 구약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구약은 겉으로만 판단합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시냐? 마음에 이상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면 모세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수준에서 지금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쳐 죽여야 됩니다. 다 쳐 죽여야 돼. 근데 구약은 그렇게 못 합니다. 왜? 겉으로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는 수많은 간음을 해도 겉으로 안 하면 모세는 얘는 율법에 꺼리 끼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겉으로만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님이 퍼부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고 성취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제 겉으로 잘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하는 것 같고 칭찬해도 그 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칭찬합니다. 모세도 칭찬해야 됩니다. 속마음은 간음으로 꽉 찼는데도 얘는 간음 안 했어. 야, 너 참 잘한다. 칭찬해야 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 진리만 전하고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듣는 사람들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기쁘게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안 믿는 사람이면 또 이건 뭐 미련한 소리네 하고 또 안 믿고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이 물론 ultimate 그 저지가 될 수가 없죠. 양심에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그 양심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양심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를 또 해요. 고린도 전서 그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내가 뭐 양심만 다 아무 거리낌 없다 그래서 난 잘났다 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야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 마음에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누가 뭐라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분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 즉 여러분 예수님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룩김이 없이 정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놀랍죠. 예수님도 막 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 바다가 그 세상 모습 아닙니까? 파도 치고. 근데 뭐 주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죄인인데.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한 것도 가만히 보면은 아니 나의 욕심이 섞여 있는데 정말 내 생애에서 정말 이 종교적인 그 행실에서 최고로 거룩하게 했다는 그 회개도 섞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이제 붙잡으시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양심에 가책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죄도 다 용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한 그것도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하게 해주셨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에 요만큼도 의심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크나큰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